안녕하십니까. 예, 아침에는 출애굽기 이제 3장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녕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태어났다 하는 게 참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이 이렇게 근간에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파라과이를 다녀오면서 한국에서 태어난 게 참 제게 큰 행복이구나. 그런데 제가 행복함을 많이 못 느끼고 살았구나 이런 마음이 조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또 추위와 더위가 있고 또 우리가 봄이 있고 가을이 있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못 누리고 또 못 느끼고 사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고 행복이 우리 가까이에 있지만 사람들은 그 행복을 누리고 살면서도 행복인 줄을 모르는 사람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누가 말하기를 그 사람들이 세 입 크로바 또 네 입 크로바 이런 이야기를 해 주시던데 세입크로바는 행복을 말하고 네입크로바는 행운을 말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크로바 밭에 가보면 모든 크로바는 다 세입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간혹 돌연변이처럼 하나가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네 입자리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 행복을 밟고 짓 누르면서도 그 가운데서 행운을 하나 얻기 위해서 막 예를 쓰는 것처럼 우리가 행복에 겨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마치 행운을 바라고 요행을 구하는 사람들과 같은 마음의 구조를 갖고 있지 않는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제가 파라과이를 다녀오면서 하나님, 제가 행복한 나라에 살고 있고 참 복된 하나님의 은혜 아래 태어난 것인데도 제가 그걸 못 누리고 또 못 느끼고 삽니다 하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파라과이에 도착을 해가지고 공항에서 이제 교회로 이렇게 가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도로가 좋아요. 하여튼 뭐 그냥 좋은 게 아니고 전 세계 어디를 가봐도 한국 도로만큼 좋은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파라과이는 하여튼 뭐 그 나라에서 가장 좋은 하여튼 파라과이 아순시온을 통과하는 아주 제1번 도로라고 할 만한 그 도로가 막 가다 보면 중간에 도로 중간에 막 웅덩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막 도로가 고개에 이렇게 차들이 고개 운전을 해야 하고 속도도 많이 낼 수 없고 이제 그런데 가다가 이렇게 저를 태운 이제 그 자동차가 가다가 교차로에 탁 섰어요. 섰는데 어디에 있었는지 사람들이 막 뛰어나와가지고 여러분 그 유리창을 닦을 때 앞에는 그 스펀지가 붙어있고 뒤에는 이렇게 고무가 붙어서 물로 닦고 이렇게 닦아냈던 거 여러분 혹시 그 뭐라 그럽니까? 그거 기구 아시죠? 그걸 들고 막 사람들이 딱 뛰어나오더니 제가 타고 있는 자동차를 막 닦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야, 이 사람들이 이걸 닦는 거 보니까 결국은 돈 달라고 하겠구나. 그래서 차 안에서 들리지도 않는데 그 사람들한테 막 하지 말라고 제가 막 그랬어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근데 차 바깥에서 제가 하는 이 손짓을 보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하지 말라니까요. 왜 이거 우리 좀 빨리 가야 되는데 거기 붙어가지고 이제 한 사람은 막 공 던지고 고개를 하고 한 사람은 막 우리 유리창을 닦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막 손짓을 하니까 그 우리 파라과이 한이용 선교사님이 제 손을 잡더니 목사님 손 내리세요. 손 내리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저 사람이 지금 유리창을 닦고 있는데 돈 달라고 할 거 아니냐고. 지금 목사님이 하고 있는 행동이 닦으라는 행동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무슨 이게 닦으라는 거냐고. 목사님 여기는 파라과이입니다. 파라과이는 좋다. 그거 해라. 그 계속해. 그럴 때는 손바닥을 다 펴서 이렇게 흔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지 마라. 그거 하면 안 돼. 그럴 때는 손가락 하나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흔들어야 된대요. 근데 우리는 뭔가 이렇게 하면 좀 싹이 없어 보이잖아요. 뭔가 좀 사람을 무시하는 것 같고. 그래서 너 이거보다는 너 이게 좀 편안해 보이고, 우리가 연설을 할 때도 사람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그 뭡니까 강하게 뜻을 전달할 때는 우리는 손을 이렇게 펴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뭔가 좀, 우리에게는 뭔가 정서상 안 맞잖아요. 이게 하나 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근데 그분들은 이게 하지 마라. 아, 나 해도 돈 안 준다. 이런 말이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 하나 배워왔어요. 손은 들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우리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하지 말라 그러니까 막 온 사람이 붙어가지고, 야, 이 차 유리창 닦아주면 돈을 주는갑다. 그리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차를 막 닦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내 손을 막 내리면서 손가락 하나를 들고 막 하지마 하지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돈을 안 주더라고요. 보니까 아무것도 안 와 보이는데, 야, 제가 한국에 태어나서 사는 것하고 파라과이에서 태어나서 사는 것하고 여러분 적은 이 지구 안에서 살고 있지만 다른 게 너무 많고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사람이 갖고 있는 다른 구조들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다라는 건 정말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표현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혔다고 했습니다. 우리 홀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혔다. 여러분 성경 에베소서는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셨어요. 성경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어떤 모양을 갖추었느냐를 말하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네가 하고 있는 일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일이냐, 우리가 복을 받는 게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느냐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복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복을 받고 그 사람은 은혜를 입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파라과이에서 캠프를 마치고 한국에 이제 3차 수양회를 와야 되니까 캠프를 마치고 이제 저들이 바로 파라과이를 떠났는데 공항에 딱 도착을 하니까 제가 지금까지 해외여행을 이렇게 여러 번 해봤는데 이번에는 참 황당한 일을 만났어요. 공항에 딱 도착을 하니까 이제 파라과이 선교사님이 에스파뇰로 우리가 티켓팅을 하는 걸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제 안내 카운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처음에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서 브라질 상파울로로 가서 파라과이 아순시온으로 들어가는데 이건 대한항공을 타고 들어갈 수 있어요. 뭐 대한항공을 타면 한 사람 비행기 값이 469만 원을 달래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먼 거리예요. 비행기를 타는 시간이 29시간 50분을 타요. 지겹도록 타는 겁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 비행기를 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비싸서. 그래가지고 이제 알아봐가지고 미국 비행기를 탔어요. 아메리칸 에어라인을 탔는데 그 비행기는 295만 원이에요. 200만 원이 싸니까 이제 그쪽으로 탔어요. 한국 비행기를 타면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안내를 해주니까 좋은데 미국 비행기를 타놓으니까 이제 모든 게 불편한 거예요.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비행기를 타려고 티켓을 딱 내미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대신 이제 통역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당신이 왜 이 사람 말을 대신을 하느냐, 당신이 이분을 대신하면 수속을 안 하겠다, 물러가라, 나는 이분하고 1대1로 이야기를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난생 처음 저도 겪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미국 직원한테 좋다, 나랑 이야기하자. 그래서 이제 내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영어를 할 줄 아냐? 나 영어 잘하지. A, B, C, D 이거 왜 못하겠어요? 잘하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할 줄 아나? 아니면 에스파뇰을 할 줄 아나고 물어보길래 난 영어로 하겠다. 요즘에 하도 이제 뭐 짐에 막 마약이나 특히나 남미 쪽은 마약이 많아가지고 이제 마약을 가지고 오면서도 말을 못하는 척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대신 이렇게 티켓을 해주는 게 최근에 많았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통역은 가라 그러고 진짜 말 못한 우리만 딱 서가지고 이제 보딩을 이제 하는데 영어를 할 줄 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영어로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을 했어요. 근데 답을 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가 하는 말을 다 못 알아먹으면 네 몸수색을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무슨 이런 비행기가 다 있나. 그래가지고 너무 좀 시간은 없는데 우리를 붙들고 몸수색만 하는 게 아니고 네 짐을 다 열어가지고 짐을 일일이 다 검색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실랑이를 이렇게 하는데 나만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동행하시는 이제 목사님들이 몇 분 있었는데 아홉 분이 다 이런 이제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모두가 다 영어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A, B, C, D는 떼놓으면 아는데 붙여놓으면 잘 몰라. 너무 영어를 잘하는데 영어로 이렇게 대화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막 영어를 한다고 하니까 이분이 처음에 몇 가지를 묻더니 일부러 말을 막 빠르게 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어려운 말만 하는 것 같아요. 한참 말을 하다가 나 잘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 몸수색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따라 내려오라 그러더니 밑에 가가지고 짐 수색하고 몸 수색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결국은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수색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그 파라과이를 거쳐오면서 자꾸 그게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우리를 보고 영어 공부를 하라고 그렇게 많이 하셔도 그냥 귀전에만 듣고 잊어버렸는데 얼마나 이번에 우리가 무안을 당했는지 몰라요. 아, 영어 못한다라는 것 때문에 결국은 짐수색 다 하고 가서 몸수색 다 하고 그런 뒤에야 비행기를 탈 수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한국말로 한국 사람이 우리를 대면하니까 불편이 없는데 여러분 미국 비행기를 하나 타는데도 불편한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미국 비행기를 타려고 하면 미국 말을 하라고 요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려면 여러분이 다른 건 몰라도 믿음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여러분 마음에 이게 점점 커지면 신앙이 아주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잘 받았든 못 받았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럴 때 아멘을 하세요. 네?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을 저도 뒤에서 들었는데 여러분 못 졸게 하시더만요. 알았습니까? 여러분이 잘 하시든 못 하시든 구원을 받으셨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 이것만 여러분이 아멘 하면 오늘 설교 다 안 들어도 돼요. 그래서 이걸 미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자, 이거 아멘 되십니까? 예, 예수 안에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배당 안에 있는데 이 예배당에 너무 추워요. 난방이 안 돼서. 그러면 여러분이 걱정해야 합니까? 이 수양회를 준비하는 분들이 걱정을 해야 합니까? 예?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추우면요, 여러분이 덮버선 사고, 그 다음에 실내화 신고, 여러분 다 그래 하시면서 왜 거짓말을 하세요? 여러분 마음 안에 추우면 수양회를 준비하신 분들이 우리 이 추위를 해결하시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에 불평이 없겠죠.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수양회를 한다고 하면서 아니 세상에 왜 이렇게 온도를 춥게 해놨나 그러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준비하는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이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말을 하시면서도 우리 다른 한편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만 내가 할 일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1987년도에 구원을 받고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너무 오랫동안 종교에 매이고 죄에 매여 있다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구원을 받고 나니까 야, 이제는 됐다. 나는 이제 천국을 갈 수 있게 됐구나. 나는 정말 죽어도 내 마음에 소원이 없겠다. 이제 남은 삶을 복음을 위해서 살자. 이런 마음을 그냥 가지게 됐어요. 제 마음속에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죄에서 건져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냥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 교회 안에 머물렀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어차피 구원을 받은 거, 그렇죠? 어차피 구원을 받은 거, 여러분 믿음이 있이 사는 게 좋아요? 믿음 없이 사는 게 좋아요? 네? 믿음 있이.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게 사는 게 좋아요? 예. 자,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 이럴 때도 아멘하고 여러분들은 또 믿음 안에 있지만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또 그 믿음 안에서 또 다른 믿음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품는다 말이에요. 그 말 이해가세요? 자, 여러분이 분명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할 일이 남아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런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밖에 가고 그런다고 해서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아니하든 구원을 받으셨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모든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주목하도록 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주목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괴계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강교함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살도록 하시다가 그 땅에 기근이 와서 그 땅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 땅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으로 간 이후에 이스라엘이 전부 다 애굽으로 이주를 해서 고센 땅에 머물러 그들은 번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셉을 알던 애굽의 왕이 요셉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인도를 보면서 요셉에게 모든 걸 맡기게 됐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부강하고 그 나라가 번창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제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백성이 우리 백성보다 많으면 이들이 전쟁 때에 우리를 대적하고 돌아갈 것이다. 그게 무서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역을 시키고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는 일을 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 때에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의 태어남이 너무 준수해서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지키고 보호하려고 석 달 동안을 보호했죠. 그러다가 어머니가 더 지킬 수가 없어서 모세를 나일강에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모세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40세가 될 때까지 왕궁에서 지나게 됐습니다. 그다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나를 왜 히브리인인데 애굽의 왕궁에서 지나게 하시냐,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하게 하려고 하시나, 모세의 마음에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인이 어떻게 사는가를 알고 싶어가지고 한 번은 백성들 중에 가봤는데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막 어렵게 하고 박해를 하니까 그러지 말라라고 애굽을 밀었는데 애굽인이 죽어버렸어요. 죽고 나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을 모래에다가 파묻었죠. 다음 날 히브리인들에게 또 나가 보니까 이번에는 히브리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 싸움을 말렸지요. 그때 히브리인들이 하는 말이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냐? 어제는 애굽인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 사실을 애굽의 바로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바로가 그 사실을 알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가 도망을 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지나게 됐습니다.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피신한 이후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는 부와 영광과 애굽의 모든 지위와 재능을 다 가졌던 사람인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모세를 인도를 하시는 게 아니고 모세를 다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소똥 치우고 여러분 염소똥 치우고 여러분 양털을 깎고 무능하고 아무 힘없는 노인으로 하나님이 80세까지 모세를 두셨어요. 그리고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를 양떼를 끌고 서편으로 인도해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야 세상에 어떻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가 않나. 모세가 그게 너무 신기하고 기묘해서 그 떨기나무에 불 붙은 데를 가니까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애굽에 네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하도록 보낼게.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5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모세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자,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우리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제가 한날 이 성경을 읽다가 야, 모세가 갖고 있는 마음하고 제가 갖고 있는 마음하고가 막 비춰지더라고요.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성경에는 모세가 어떤 사람이라는 표현이 없지만 모세 마음이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싶죠? 그렇죠? 여러분도 세상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복음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고 싶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마음 한구석에 뭐가 있느냐면 예 나도 주를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나도 믿음으로 달려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물질이 없는 게 어떻습니까? 내가 어떠합니까? 나도 목사님, 나도 복음 앞에서 뛰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잘 안 버려집니다. 내 자신에게서 잘 안 빠져나옵니다. 제가 2008년도 미국에서 선교를 실패하고 한국에 돌아온 이후로 사실 제가 강대상에 올라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강대상에 올라오면 제 혼자 느끼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단상에 막 설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을 잘 안 보려는 그런 좀 기피증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려고 하면 무슨 마음이 올라오느냐면 야, 너 정말 설교할 자격 있어? 이런 생각이 저 혼자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쩌신지 몰라도, 야, 너 목사 맞아? 야, 목사가 그렇게 형편없이 사나? 목사가 그렇게 세상적이고 인간적으로, 야, 너 그렇게 사나? 이런 생각이 제 마음을 팍 잡고 올 때가 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야, 너 뭘 믿고 큰 소리 쳐? 네가 언제부터 믿음으로 살았다고? 이런 마음이 제 마음을 팍 압박할 때가 있어요. 제가 한날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떨 때 교회에 성도들이 이렇게 막 문자를 보내가지고 목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로 돌아온다고 아무나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누가 하신대요. 자, 그래서 목사님, 그 사람이 전데 저도 가야겠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아무 말을 안 하지만 제 마음에서 막 쪼여 들어올 때가 있어요. 야, 나도 이 교회에서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제 마음에 얼굴이 막 화끈거릴 때가 자주 있어요. 저는 제가 이 성경 출애굽기 3장 11절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믿는지 뭐 읽는지 몰라도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저는 제가 어제 오후에 어떤 분들하고 교제를 이렇게 두 분이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오셨는데 제가 이 두 분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자매님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갖지 못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구원을 받았는데요.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요.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 보러 그랬어요. 자매님, 그러면 문제가 다 끝이 났네요. 믿음이 없어도 기뻐할 것 같으면 고민이 없어야 될 텐데. 안 그러시겠습니까? 믿음이 없어도 기뻐하신다면요. 말은 맞는 말을 하는데 마음은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세요, 안 보세요?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해, 안 봅니다. 하나님이 안 보는 나를 나는 봐요, 안 봐요? 제주도 좋으세요. 그런 제주를 제가 가지고 살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아니, 어떤 성도들이 내게 문자를 하셨습니다. 목회자들이 돌아온다 그래서 다 받으면 안 됩니다. 이런 문자가 왔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를 보시고 말하시는데 제가 막 자꾸 쫄려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너요. 이렇게 말하시는 것 같고. 그 제가 마음에서, 목사님, 정말 이 교회에서 받아야 되지 않을 사람이 전데 제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딱 서면 말하기가 막 주춤되고 자신감이 없을 때가 정말 많아요. 저는 구원을 받고 이런 걸 바라지 않았어요. 내가 이왕 구원을 받았는데 어차피 목사가 됐는데 흠없는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저는 교회 안에서 어차피 믿음으로 살 거. 여러분, 한번 믿음의 마음을 먹었으면 변치 않는 마음을 갖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은 내 각오와 결심과 다르게 자주 변하는 거예요. 자주 변하는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자,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 떳떳한 남편이 되고 싶었어요. 사실은요, 제 아내에게만큼은 인정받고 싶을 때가 많더라고요. 저는 제 아이들에게 아빠로서 떳떳한 아빠가 되고 싶더라고요. 저도 아이들이 커서, 제가 아이들이 다 이제 장성을 했는데, 저는 가끔씩 제 아들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27살인데, 야, 아들아, 아빠가 실수를 한 적이 있어. 저는 우리 아들에게 제가 한 실수를 하나도 안 빼고 다 말을 했어요. 아빠 이런 사람이야. 네가 볼 때 아빠가 우습고 아빠가 이해가 안 갈지 몰라도 아빠가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있어. 아빠 그랬습니까? 아빠, 나는 아빠만 나만 실수한 줄 알았는데 아빠도 이런 실수가 있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자기가 한 실수를 내게 다 말을 하더라고. 우리 아들하고 대화를 할 때 우리는 똑같은 놈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정말이에요. 저는 전에 제가 우리 아들에게 늘 근엄한 아버지, 너하고 아빠는 달라, 나는 너처럼 안 살았어, 너 똑바로 살아야 해,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은 아버지였어요. 근데 제가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교회 안에서 믿음을 떠나서 목사로서 정말 형편없이 살고 보니까 제가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자신이 안 서고 제가 내 아내나 내 가족들 앞에 서서 저를 이야기하는데 자신감이 없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자꾸만 매이더라고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말해도 되나? 이런 마음이 저를 붙들 때가 너무 많았어요. 모세가 80세가 돼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들었다, 내가 하늘에서 그들의 고통을 봤다, 내가 이제 그들을 건져주고 싶다, 그 일에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어, 모세야, 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왜 여러분 믿음으로 못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게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으로 여러분 승리하며 살고 싶지 않은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왜 못 달려가는 겁니까?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게 무엇이며 여러분이 발을 내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너무 오랜 세월 제 자신에게 너무 묶여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제가 이 성경 12절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읽는데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옛날부터 뛰었지만 더 뛰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 그렇네, 내가 누구냐가 뭐가 중요하나, 하나님이 이런 나와 함께 있다고 하시는구나. 제 마음에 이 말씀이 너무너무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못나면 어때, 못난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네가 바로에게 갈 능력은 너에게 있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불 가운데나 물 가운데나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왜 그들이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신상에 절을 하라고 할 때 우리는 할 수 없다. 너들 하지 아니하면 풀무에 집어던지겠다. 그래도 못하겠다. 풀무를 평시보다 일곱 배나 더 뜨겁게 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뜨거워서 죽었습니다. 그들이 담대하게 뭐라고 외쳤습니까? 우리를 풀무에 집어넣어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져내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할 수 없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마음 안에 그들이 처한 형편은 너무 초라하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 안에 있지만 그들은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하심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힘이고 그게 능력이고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4장에 가면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또 발뺌을 해요.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셔도 나는 안 됩니다. 내가 80세인데 무슨 일을 합니까? 난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모세야. 자, 여러분 4장에 보시면요. 자꾸 모세가 발뺌을 하니까 4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네가 눈이 멀으면 어떠나 귀가 먹으면 어떠나 그런 너를 내가 지었다라는 거예요. 네가 벙어리고 네가 눈먼 소경인데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네 눈 먹은 게 뭐가 문제가 되고 귀 먹은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저는 제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제 자신에게 묶여 살았어요. 내 못난 게 문제가 되고 내가 목사로서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선교를 실패하고 제가 교회 앞에 부끄러운 사람이 된 것이 늘 제 마음의 발목을 잡을 때가 많았어요. 내가 성도들 앞에 떳떳지도 못하고 내가 종들 앞에도 떳떳지 못하고 내 아내나 내 아이들 앞에도 떳떳지 못한 아빠가 되니까 늘 기가 죽을 때가 많더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야, 임목사, 너 그래 그런 사람 맞잖아.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하나님, 내 마음의 기대와 소망을 나에게서 하나님 당신에게로 옮기고 싶으신 거더라. 여러분,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을 붙들어서 믿음으로 못 달려가도록 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명해 놓았습니다. 절대로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난 것으로 아니면 여러분이 못난 것으로가 여러분을 저주로 몰아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는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저주로 뒤바뀌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축복의 명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축복은 나로 말미암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변치 아니하심이 우리에게 내린 복도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합하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능력과 역사를 맛보지 못할 뿐이라는 거죠. 성경은 모세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갑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하셨습니다. 네가 누군지는 상관없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 돈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너와 같이 갈게. 너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아멘. 여러분 어느 세월에 어느 때에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기를 기대하시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기대해봐도 잘 안 생기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 바꾸려고 용을 써봐도 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예, 이제 그만 바꾸시고 여러분 마음을 바꾸려고 예를 썼는데 마음이 잘 안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지 말고 내 마음이나 바꿔주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내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 엘리의 셀이나 그냥 잘 자라도록 해주세요. 그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뭐가 달라요? 하나님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네 몸에서 난 자가 네 씨다.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게.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준다고 한 지가 지금 몇 년째인데 도대체 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예요? 내 몸이 죽었습니다. 내 아내의 태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못 믿겠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였어요. 믿음으로 달려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전부 다 어디에 매여 있느냐면 자기에게 매여 있는 내가 누구냐? 아셨어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누구긴요. 나는 나지요. 여러분 성경은 영은 영이요. 육은 육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시더라. 우리는 그냥 흙이에요. 내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어떠함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아무 영향이 없어요.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느냐? 네가 악하면 그게 하나님에게 무슨 해가 되겠느냐? 너의 의로움은 너와 같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너의 악은 너와 같은 사람에게 해를 줄 뿐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의 의나 너의 악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자주자주 찾아오셔서 야 인민철 너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너 원래 더럽고 추한 사람이잖아.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가시더라. 그래 야 인민철 너 못나면 어때? 너 미련하면 어때? 제가 전에는 내가 못나고 어리석고 부끄러운 것을 감추고 가리기에 바빴어요. 제가 믿음 없는 게 싫었어요. 교만한 게 싫었어요. 부끄러운 게 싫었어요. 제게 수치가 있고 허물이 있는 게 싫더라고요. 한 번은 밤 12시가 넘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제가 되도록이면 그 새벽녘에 오는 전화를 이렇게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요. 밤에 전화벨이 딱 울려서 핸드폰을 받았는데 여보세요? 그러니까 야 임마! 내가 네 과거를 알아! 그러시더라고요. 전화해서. 제 아내는 그럴 때는 얼마나 귀가 밝은지.
뻘떡 일어나가지고 전화 소리를 다 들은 것 같아요. 네 과거를 알아. 제가 순간적으로 전화를 딱 받고 내가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우리 교회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제 과거를 모르는 거 보니까. 전화 끊어 임마!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전화를 끊더라고요. 우리나라의 1급 공무원들이 저와 같은 전화를 많이 받았대요. 과거를 안다고. 그래서 그 과거를 말하지 말라고 돈을 140억이나 사기를 당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누가 돈을 줬는지 아무도 말 안 한대요. 여러분, 과거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 과거를 말하는 게 좋습니까? 나쁩니까? 사람들은 다 마음에 과거가 있어요. 그걸 감추고 가리고 살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매여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 안 한다고 선한 사람이 됩니까? 말한다고 악한 사람이 됩니까?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사람은 다 거짓되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되다 하면서 언제까지 우리에게 매여 살 겁니까? 이제는 거짓된 우리를 툴툴 털고 일어서서 하나님, 맞습니다. 저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이군요. 그러면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못난 것 때문에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벙어리면 어떻고 귀머거리면 어떻고 내가 다리병신이면 어떻고 말 못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제가 성경을 펴서 읽는 동안에 하나님 제 마음을 막 행복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문득문득 내가 살아온 지난 날들이 생각이 들면, 형제 자매들이 날 욕하지는 않을까? 야, 저 사람이 언제 마음을 바꿨다고 저렇게 강대상에서 큰 소리를 칠까? 제가 그런 마음을 너무 많이 마음에서 느껴요. 제가 설교를 하려면 몇 번씩 제 마음을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이래도 되는 것인가? 그때마다 하나님이, 너 그래, 그런 사람이잖아. 네가 왜 조롱받지 않으려고 해? 네가 왜 무시받지 않으려고 해? 너가 힘을 얻어야 되는 게 사람들이 너를 인정하고 이해해 줘서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심이 너의 힘이 돼야 해. 하나님은 나에게 자주 와서 그렇게 속삭여 가시더라고. 제가 발을 내디딜 때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라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자, 여기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함으로요?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이 어떻게 했다 하는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는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목사님 해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다가 말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는 사람이 이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종들이 허물이 있느냐, 실수가 있느냐, 아니면 뭔가 반듯하고 여러분 눈에 보기에 따를 만한 게 있느냐가 아니라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어야 여러분이 그를 믿고 그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은 시위대장이었습니다. 그는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안의 모든 가정총무를 요셉에게 맡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옥에 들어갔는데 옥의 간수가, 전옥이 옥의 모든 재반 상황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무엇을 보고 말입니까?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가 요셉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요셉을 만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신이 함께한 자가 너 말고 누가 있겠냐? 여러분, 그는 왕인데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고 그는 반지를 빼버렸어요.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보좌뿐이다.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고 바로는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네가 다스리라는 거예요. 네 앞에 어느 누구도 입을 열지 못하도록 내가 하겠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그냥 이 보좌 의자뿐이야. 형식적인 의자뿐이지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내가 너에게 준 이 반지에게 있어. 네가 도장을 찍으면 그게 법이 되고 곧 내가 세운 것이 돼. 여러분, 바로는 모든 걸 요셉에게 맡겼어요. 그 나라가 평온하고 그 나라가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는 요셉과 함께하는 여호와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형통함이 여러분의 지혜에 있지 아니함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신앙에 형통함이 여러분에게 있지 아니함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을 더듬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이 사실이 분명하면 여러분 이 시간부터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 내가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이구나. 요셉이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갔습니다. 형통한 것입니까? 요셉이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갔습니다. 형통한 것입니까? 예, 성경은 형통한 거라고 했습니다. 팔렸는데도요,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습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갈 때,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갈 때 그는 팔려가는 자기 형편에 매여 있었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옥으로 들어갈 때 그게 형통한 것이었습니까? 예, 형통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게 형통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두 사람이 여러분 감옥에 들어와가지고 꿈을 해몽하게 됐지요. 그러나 술 맡은 간원장이 꿈 해몽대로 전직을 해보겠지만 그의 약속대로 모세를 기억을 해야 하는데 요셉을 기억지 못했습니다. 그게 형통한 것입니까? 성경은 형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러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는 함께 합니까? 안 합니까? 그걸 어떻게 압니까? 예? 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인상 펴세요, 그러면. 안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형통한 사람입니다. 형통한데 왜 감옥에 갑니까? 형통하니까 가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면요, 뭐가 있냐면 형통하면은 감옥에 안 갈 것 같아. 이게 이상한 마음들이 하나가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감옥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형통 함께 하시는가 하고 감옥 가고 안 가고는 별개예요. 여러분 물 가운데 있으면 어떻고 불 가운데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물인들 어떻고 불인들 어떻고 여러분 감옥이면 어떻고 지옥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을 참 부끄럽게 하시는 모세의 마음에서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그 마음을 제 마음에 가지고 있더라. 여러분 2014년 하나님 우리에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내가 못나면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 못남을 채우실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면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 부족함을 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왜 지금까지 우리에게 매여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저앉아 살아야 하느냐라는 것이죠. 자, 우리 성경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을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표적이 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자, 누구의 이름으로요? 누구의 이름으로? 믿는 자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누구냐라는 이 말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떠나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 나 이런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그가 나를 홀로 두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못남을 그대로 두시겠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 말 못함을 그대로 두시겠나? 절대 그렇지 않는다. 여러분 마음에 믿음은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데 있습니다.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모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았습니다.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뭐 하셨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 주셨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으면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아니오 나는 그리스도로 이미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사단이 속삭이는 말을 들으면서 내가 누구냐에 마음이 메여서 한 발짝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않는다는 여러분이 발을 내딛지 못하고 믿음으로 달려가지 못하는 모든 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묶여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은 아니라는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네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가 되게 했느냐? 누가 눈먼 자가 되게 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말 못하게 했습니까? 누가 어리석게 했습니까? 누가 교만하게 했습니까? 여러분, 교만한 여러분을 바꾸고 다듬어야 하는 게 아니고 그래, 하나님 나 교만한 가운데 뒀다. 그래서 교만한 나로 살지 말고 누구로 살라고요?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정말 여러분 자신을 한번 인정해 보세요. 제가 왜 신앙을 힘들게 살았느냐를 더듬어 보면요. 저는 믿음 없다라는 말을 하기가 그렇게 부끄러웠어요. 제가 미국에서 마나임 대학교 일을 하는데 목사님 전화를 한번 하셨더라고요. 임 목사님 어렵지요? 그렇게 전화를 하셨어요. 지금 같으면요. 당장 어렵다고 대답을 할 것 같은데 그때는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면 예 목사님 어렵지만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며칠 뒤에 또 전화가 오셨어요. 임 목사님 어렵지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때 목사님 진작 좀 전화하시죠. 제가 어려워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건 내 일도 아닌데 목사님요 돈도 없고요 사람도 없고요 이러면 그 짐이 다 누구에게로 가요. 두 번째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목사님 어렵지만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다섯 번 전화를 하셨어요. 제가 다섯 번 다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믿음으로 하겠다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자기를 빨리 벗어서 그렇게 대답하시는지 몰라도 누가 여러분을 보고 자매님 믿음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믿음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나는 믿음 곱빼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나에게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세요? 저는 그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믿음 없다고 말을 하면 목사가 믿음이 없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선교를 합니까? 이럴 것만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쩌든지 없는 믿음을 좀 짜가지고 믿음 같은 모양이라도 좀 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인간적인 수단을 쓰고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더라. 저는 제가 우리 성도들 앞에 섰을 때 제가 우리 성도들 앞에 믿음 없는 사람인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성도들 앞에 서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 저 목사지만 이런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너무 더럽고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한마디라도 주님을 이야기하고 주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그게 목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이제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에게 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나도 여러분이고 못나도 여러분입니다.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긴요. 그냥 여러분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너는 흙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너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그냥 저주받아서 멸망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의 소망과 기대가 하나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2014년 우리 자신에게서 벗어나서 여호와께서 정녕 너와 함께 하시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소망을 걸고 여러분도 한번 발을 내딛어 보세요. 예, 돈이 없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돈을 준비하실 거예요. 발을 내딛어 보세요. 말을 못하면 어때요? 길을 모르면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돼서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보일 때 그걸 본 자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마음을 열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모세가 걸었던 이 길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기를 탓하고 자기 자신 때문에 길을 걸을 수 없는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외치셨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들려서 여호와께서 정녕 너와 함께 하시리라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미련한 종을 참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 늘 자신에게 매여서 내 자신이 뭔가 온전하고 반듯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것만 같았는데 하나님 모세가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누군지는 내게 중요하지 않다. 내가 너와 정녕 함께 있으리라 하신 하나님이 너무 소망스럽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우리에 대하여 매일 이유가 없게 됐습니다. 내가 어떠함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 신앙의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